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시작. 그분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오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라.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중한 열병에 걸렸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하여 그분께 간청하매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현실적으로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실제로 저는 세상의 것을 놓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나중에 하겠다라고 얘기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것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라고 실제로 그분 스스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생각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구원을 미루시는 분은 없지만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 생활 측면에서 어떤 것은 미루는 것이 또 있지 않나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보게 될 누가복음 4장 그리고 5장 을 살펴보겠는데, 그리고 그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기초로 하여 잃는 것과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죠, 그렇죠?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맞죠, 그렇죠? 장모님을 고친 후에 베드로가 후에 5장에 보면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 장모를 고치기 전에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어떤 사건이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물어보겠죠. 이것 봐라, 성경이 사실일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이런 때는 어떤 때는 이게 먼저 나오고 어떤 때는 저게 먼저 나오고 이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것이 맞나요? 둘 다 맞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하는지는 그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마치 마태복음이 왕으로서의 예수님, 마가복음이 종으로서의 예수님, 누가복음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요한복음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더욱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술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저자의 관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조금씩은 다르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포인트가 적시될 수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나열을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을 하기도 하고 정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할 때도 있고 혹은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두어서 이야기를 묶어서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그러게 마태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주제에 맞춰서 썼다면 누가는 좀 더 지역에 맞춰서 썼고 마가는 이런 것들을 좀 혼용해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고침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장모의 고침이 있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1장에서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차례대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시간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다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이 먼저이건 사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잃는 것과 얻는 것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베드로에게 장모님의 병의 고침과 후에 자기를 부르는 베드로를 불렀던 부르심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한참 해보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연결이었는데 문득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를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이 살펴볼 것은 믿음에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물론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가족이 화목히 교회를 다 같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사역자로 부름받지 않았지만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일을 함께 하는데 가족처럼 든든한 것이 없죠.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고 참으로 믿음에 방해가 되는 배우자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큰가. 가족이 같은 믿음 내에 있다라는 것은 참 무한한 마음의 평안과 힘이 됩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예배에 대해 불협이 없고 말이죠. 가족이 한 영에 있다는 것만큼 또한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이 생각처럼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으니 만약 여러분이 그런 한 영 안에 있는 가정에서 생활을 하신다면 그것은 진정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저희 쪽에 형제들이 있지만 저는 서충원 목사님 가정과 이야기할 때 더 마음이 편합니다. 영이 통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전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젊고 어린 제자도 있었고 조금 성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기에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일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로서 꽤나 괜찮은 사업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어쩌면 마음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을 의지하며 일하는 동생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담을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믿음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후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말이죠. 저는 그래서 특히 베드로의 장모님을 우정 더욱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누가의 그 기술 시간이 맞다면 뭐 꼭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요. 그물을 팽겨치고 주님 말을 따르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큰 힘은 아내와 장모의 구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장모님일 것 같습니다. 자신의 딸이 앞으로 뭔가 힘들게 살 것을 생각하니 벌써 싫은 거죠. 장모님의 허락은 사실 딸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딸의 가벼운 마음은 베드로의 사역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죠. 39절을 보면 오늘 읽은 것에서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권능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열병도 꾸짖으실 때 떠나가는, 열병도 떠나가는 그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의 장모는 하게 되며 권능의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자신의 일을 버리고서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시점이 오더라도 장모님은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했으므로 베드로의 선택에 대해서 큰 후원을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따를 만한 분임을 그녀가 알기에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는 비단 사역자의 길뿐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 각자의 스스로 각각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후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직계 가족 안에서의 서로의 후원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현재 내 배우자에게 나의 가족에게 방해되고 있는 인물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방금 살펴본 것이 어떻게 보면 장모님의 관점에서 베드로를 돕는 그러한 쪽이었다면 두 번째는 베드로의 관점에서 같은 사건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가정에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남자는 가정을 서포트하는 데 더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가정이 남자만 집에서 일을 했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 생각해보니까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거의. 그 당시 교수님 한 분이 그 당시 5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젊었을 때만 해도 남자 혼자서 벌어서 생활이 가능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지금 미국이 변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도 비슷하죠.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러니 하여튼 베드로는 가장으로서 큰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도 자신이 일을 주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동생은 베드로보다 좀 더 자유롭게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보다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베드로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지 않았을까. 즉 베드로가 오너로서 오너의 그 느낌이 있죠. 그 일을 더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는 시간이 없었죠. 먼저 하여튼 베드로가 더 크게 가정 건사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 저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뵈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만약 누가의 기록 순서대로 그의 장모님이 열병에서 바로 낫게 되었다는 것을 목격했을 때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오던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경이로움 속에 있었을 것이죠.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을 것이고 뭔지 모를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이렇게 솟구쳐 오를랐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진리를 찾고 있었지만 답을 구하지 못하며 그랬기 때문에 애써 모른 채 하며 그저 자신의 어부일에 마음을 쏟아 부어왔었던 자신의 인생.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목격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 어부일을 계속해도 되나? 아니야 아니야. 확실하지도 않은데 일을 계속해야지. 나는 가장 아닌가 등등 말이죠. 마치 젊은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설레고 마음을 다잡기 어려워지고 마음이 흥분되고 가슴이 뛰는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에 바로 따라가고도 싶었지만 차마 가족을 두고 그럴 수는 없었을지도 모르죠. 따르고 싶었지만 따를 수 없는, 마음을 한번 잡고 몸을 던져보고도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에는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따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못 따르는 그런 심정.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분을 따르면 좋지만 이분을 따르려면 놓아야 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이죠. 사실 주말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교회에 주일마다 나가는 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예배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 큰 교회는 그래서 아침 일찍 예배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빨리 예배드리고 골프장으로 나갈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배 중 온통 마음 골프에 있어서 기도할 때도 기도 손을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이게 골프 잡을 때 하는 그립입니다. 이게 소위 기독교인이 되면 자신이 즐기거나 하는 일에서 무언가 포기해야만 하고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선뜻 교회에 발을 넣기 꺼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느 면에서는 그랬을까요?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자신의 현재 업으로서의 일을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장사 속을 챙기며 어떨 때는 좀 부정한 일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필 고기잡이에 허탕친 그날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해주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베드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여러 마음이 교차했겠죠.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저는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복잡한 심경의 베드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게서 떠나가셨으면 내가 심적인 갈등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이죠. 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더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것인가? 난 일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가족을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장모님을 고쳐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또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즉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두 가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족의 돌봄과 가족의 부양에 대한 것을 책임지시겠다. 또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 번째 재미있는 사실을 또 저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소위 공친 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고기를 잡지 못해 허탈해 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얄궂게 말이죠. 그리고 좀 더 깊은 곳에 그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베테랑인 자신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그분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래도 한번 해보겠노라 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시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올리게 됩니다. 때로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표적을 좀 주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요. 어쩌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물을 던지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 사실 물고기가 잡히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물고기가 잡히면 이분을 메시아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물고기를 잡으리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물이 찢어질 듯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정말 두려웠겠죠. 아니 이분이 진짜 메시아 아니신가 하고 말이죠. 저는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지만 실패했음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지각을 뛰어넘어 아주 간단히 그 일을 해결하셨음을, 그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지금껏 잘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것이구나. 만약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또 공치게 되는 것이었었구나. 허락하신 지금까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나를 공급해 주신 거구나 하고 생각했으리라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하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됩니다. 매일 듣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정말 믿음의 큰 진일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껏 무난히 잘 살아왔다면 그것은 나의 좋은 능력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놀랄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중 하나는 정말 작은 것까지도 주님이 이끌어주셨다라는 걸 볼 때 그것을 느끼리라 그리고 놀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것도 주님이 해주신 거야? 아니 저것도 허락하신 거야? 하고 말이죠. 이건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아예 인지하지도 못했었는데 라고 놀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800년대 후반 조지 뮬러 아시죠? 다 아시는 조지 뮬러. 고아원을 운영했었고 한때 1000명의 고아를 돌보게 됩니다. 상상이 갑니까? 대단하죠? 어느 날 아침 먹을 것이 정말 똑 떨어졌습니다. 정말 음식 나올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어린아이와 스태프를 불러 모았습니다. 다 모여라. 그리고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같이 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기도한 지 얼마가 지난 후에 한 빵집 주인이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는 조지 뮬러에게 말합니다. 아, 지난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간밤에 빵을 구워서 고아원에 갖다 주면 어떻겠다는 생각을 계속 주셨고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돼서 빵을 구워서 갖고 왔노라. 그래서 그 빵을 받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다시 문을 누가 두들깁니다. 열어보니 우유 농장 사람이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네 우유 배달 트럭이 망가져서 배달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걸 버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보다 우유를 고아원에 가지고 오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갖고 왔노라.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까지도 조지 뮬러는 아주 영적으로 세심하게 주님의 손길을 느낀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그는 주님의 긍휼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은 사실 믿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긍휼이 세심히 느껴질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공친 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매일매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기술과 베드로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심하게 매일매일 주님이 자신을 돌보아 오셨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당장은 잃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채워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실망을 주거나 가족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가족을 잃을 것 같은 가족에 대한 부담이 그것이었을 것이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가족의 부양은 어쩌나라는 가족을 향한 부담과 걱정이 그것이었으며, 그냥 매일 하던 일을 하면서 쉽게 쉽게 메시아를 고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어쩌면 안일한 생각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치시고 장모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서 그들이 같은 영안에서 베드로를 후원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며, 장모를 고치는 세심한 손길에서 주님이 자신의 가족도 돌보시리라는 확신을 베드로에게 주셨으며, 매일매일 자신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허락 안에서만 가능했음을 느끼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베드로의 걱정이 거두어졌을 때, 아니면 어찌만 아직도 갖고 있었을 때 순간 예수님은 정말 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두려워 말라. 그러니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고 말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아마도 베드로는 큰 망치로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사실 다 해결되었는데 하나님을 따르라 하시네. 이제 남는 것은 베드로의 결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것을 버려야 하고 세상에 살면서 잃어야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분명. 당장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생기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손해로 느껴지는 것이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아시고 사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누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손해가 났다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베드로의 손해가 보일지 모르나 그의 인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서 비교도 안 되는 큰 것을 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귀중한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2000년이 넘도록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고 존경을 받았으며, 그의 죽음은 위대한 간증을 낳았고 성경의 책을 기술하였으며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잃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작은 이익을 위해서 위대한 유산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손해를 받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기에 크게 얻는 것을 경험한다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하고 정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의 믿음을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손해로 보이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베드로를 세심히 살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상황이든 작은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물으실 때 주님을 잡는 결정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잃는 것이 있어 보이는 그 기간을 견디고 훗날 내가 얻은 영적인 유산을 다시 살피며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를 살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저희 주님인 것을 또한 감사 올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택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참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을 붙드는, 주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